인원수가 더 적어 보이는데 뭐 나중에 올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걸 깜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새 저는 주님을 매우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러한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이 기도로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이 행간에 있는 제 더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회복을 위한 저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회복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위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으신 지체들을 위해 또한 저는 특별히 부담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저는 특별히 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중년 정도의 나이에 있는 직장인들이죠. 20년, 20대 후반부터 40대 또는 50대까지 이 연령층에 저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부담이 있고 대학생 그 이하의 나이 연령층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말이죠. 이 모든 연령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연령층이 저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말씀 읽는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유롭게 저는 교통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열고 교통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교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100%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겐 분명히 부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회복은 아주 좋고 안정적인 상태에 있고 물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안정상태라는 것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엄청 웃긴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미친 상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안정적인 좋은 상황을 말해줍니다. 2017년의 상황을 놓고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이 형제님이 돌아가신 20주년이죠. 주님의 긍휼로 인하여
action, as you say, that we are not consumed, right? Surely there's a vindication.
우리가 소모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주의 회복은 그냥 어떤 평범한 보편적인 기독교의 어떤 사역이 아니고 어떤 주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특별한 돌봄이 있고 주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이 안 계신 20년 동안 주님이 아주 주권적으로 은혜로 한 무리의 형제님, 동역자 형제님들을 일으키셨고 뭐 이 땅 위에 아주 신실한 방식으로 주의 회복을 중심 노선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역에서 벗어나거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바로 교회의 정통성 안에 우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로 매년 우리에게 정기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북가주의 장로 형제님들이 얼마나 이 정기 집회를 따라오도록 이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매우 감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메모리얼 집회, 추수감사절 집회, 현충일 집회, 추수감사절 집회, 여름 겨울 훈련, 국제 장로 집회, 10월에 있는 국제 장로 집회, 그리고 4월에 있는 국제 장로 집회, 신춘 중국어 집회, 이 모든 7차 정기 집회들이 있죠. 대만에서 일어나는 신춘 중국어 집회를 또 포함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는 이 7차 정기 집회의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기적으로 흡수하는 음식 공급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죠. 성경이나 어떤 비디오의 형식으로 또한 훈련의 형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정기적인 말씀 공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주의 복을 유지시킨 비결이죠. 주님의 안배로 그 동역자 형제님들 사이에 저를 또한 있게 하셨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의 자리를 어떠한 이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능력의 분량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Watchman Lee 형제님, Witness Lee 형제님, 그리고 우리, 위라는 우리 형제님들이 있죠. 첫째로 저는 형제님들의 신실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주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그들의 또한 수고를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독일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주님이 이 땅에서 움직임의 하나이죠. 신성한 복음을, 아주 높은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주의 회복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간증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저는 주의 회복이 아주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동안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또 다른 부담이 있지만 모든 형제, 동역자 형제인들을 대표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자신으로부터 나온 부담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상황의 어떤 다른 측면을 제가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낡아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차가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지근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죠. 차가운 게 더 나쁘다고 여길지 모르시겠지만 계시록 3장을 보시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 미지근함이 더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차라리 뜨겁거나 차가운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미지근함으로 인해 나는 오히려 너를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미지근함으로 인해 난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그 영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걷는 것, 그 영에 따라 행하는 것, 그 영으로 충만한 것, 그 영에 의해 적셔지는 것, 그 영과 연합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엔 부족합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좋고 꾸준하고 좋죠. 바로 진리를 말씀에 대한 진리, 바로 우리에게는 신성한 고봉의 계시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모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의 회복을 사랑하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주의 회복을 관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함께 말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비교하는 것뿐이네요. 이 특별한 관점, 바로 이 특별한 영역에서는 저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태를 바로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던 교회 생활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50년째 제가 교회 생활에 있는데 올해 바로 3월 1967년 3월에 홍콩에서 이 어린 청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67년에 3월에 있었던 일이죠. 바로 그 해의 12월에 같은 해 12월 그 젊은 청년, 바로 저죠. 주의 회복의 발을 들여놨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주의 회복의 발을 디뎠는데 엘든홀이라고 불리는 바로 LA의 한 지역에서 주의 회복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어 어떤 미팅이 있었는데요. 저는 바울이 사역했던 것과 같이 저는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 시간들 오레건에서 제가 지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바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타입라이터, 타자기를 기억하십니까? 리본이 있었던 그리고 나이콘 카메라 그리고 가방이 있었고 바로 우리 아버지 중국에서 군인 사역 군인의 일을 하셨던 아버지가 주신 가방. 그리고 자켓. 빈티지 자켓. 바로 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친 그 빈티지 자켓을 모두 이런 모든 물건들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책들, 영적 서적들, 이것이 다였습니다. 제가 이것만 가지고 미국에 왔죠. 혼자서 계속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워치만리 형제님들의 서적들이 대부분이었고 위트니스 형제님의 책도 좀 있었죠. 모두 중국어 책이었습니다. 67년 12월에 사촌의 초대로 바로 LA 교회 생활에 이미 있었던 사촌들의 초대로 22시간을 거쳐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오레건에서 LA까지 갔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 바로 LA 다운타운에 있던 시내에 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첫 번째 제가 참석한 미팅은 바로 기도 집회였습니다. LA에서 기도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러한 첫 번째 미팅, 제가 처음 접한 이러한 미팅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죠. 저의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저는 거의 이 미팅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이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고 찬양을 크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어떤 종교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었죠. 주님의 긍휼로 저는 거기에 남게 되었고 큰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young people, 중고등부를 위한 집회였습니다. 30에서 50명 정도의 중고등부가 다였습니다. 2002년 직장인들을 위한 교통에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주제도 제가 제목도 까먹었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죠? 들으셨죠? 오늘날 주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태워지고 연합되어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 이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참석한 위트니스 형제님의 집회였죠. 필기한 것들을 오레곤에 돌아가서 다시 타자기로 쳤죠. 그 노필기에 사본이 여전히 제 박스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처음으로 저로 하여금 주의 회복을 시작하게 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제단과 태워짐에 관한 이 메시지가 바로 저로 하여금 회복 안에 있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른 해를 아라비아에서 보냈습니다. 또 다른 해를 사막에서 보냈죠. 바로 68년에 옆문도 아닌 바로 뒷문을 저에게 나사렛과 같이 뒷문을 저에게 마련을 해주었는데 120명의 미국의 성도들을 데리고 위트니스 형제님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훈련과 집회들을 하였고 몇 주 동안 그리고 버스를 타고 대만 교회 방문들을 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17살이었죠. 그 여름쯤 땅 위에 그 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고요. 바로 그 영 안에서 바로 이 터 위에서의 그 영, 바로 주의 회복이란 그 터에서의 그 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가 우리를 주의 회복 안으로 더 밀봉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LA에서 있는 다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67년에 제가 위트리 형제님이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 회개하는 돌이키는 유대인들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준 것에 관한 집회를 했었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깜빡했네요. 저는 엘든허에서 그 수영장에서 침례 받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엘든허 리유니언을 다시 생각하고 있죠. 엘든허를 다시 방문해서 지금은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하기 위해 그 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든홀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50년 후의 일인 셈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괜찮으신지요? 개요는 잊어버리십시오. 1969년 2월 67년, 68년, 69년 이 기간을 저는 엘든의 부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국 도처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님께 사로잡혔고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60년대 초기 잭 케네디의 암살이 있었고 전 F 케네디의 암살이 있었고 마틴 루터 킹의 암살이 있었고 대통령을 하던 케네디의 암살이 있었고 폭동이 일어났고 시카고에 어떤 민주화 폭동이 일어났고 free love, free sex, 약물. Feminism, 이 모든 것들이 60년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안 좋은 해였죠.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미국은 60년대 이래로부터 그 전과 달라져 왔습니다. 목사들과 이런 이런 머리가 길고 이런 히피들과 이런 그런 와중에 이런 저 같은 아이들이 정말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으로 보기에는 외부적인 환경에서는 이런 그 지성소 안에 이렇게 어떻게 여러 겹으로 이런 어떤 것들이 보호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렇게 보호되는 것이 그것이 엘든홀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자한 이런 그룹들의 이런 많은 그룹들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작은 중국 사람이 정말 영어의 강한 악센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제가 위트니슬리 형제님의 이런 컬렉티드 워크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런 비디오들을 한번 보신다면 그때는 테이프를 만약에 들어보신다면 정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는 편집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테이프를 찾을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들어보시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의 힘은 일반적이지 않았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그 말씀의 힘, 그 형제님의 말씀의 힘을 7배로 강화된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오늘날의 그 상태와 그 당시의 상태를 비교할 때 돌아가는 것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그 좋았던 그 옛날에 내가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선이 필요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영역으로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부분 진리나 우리의 생명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르게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1번 우리의 순수함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단일함, 우리의 단순함, 하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단순함, 우리의 확실함,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는 극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인 체를 하거나 이런 정말 실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도, 이런 강화의 단계. 그날 이후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치푸 형제님의 고향에 있었던 1941년, 42년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이런 침입을 받고 이렇게 할 때 치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치푸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치푸의 날들을 들어볼 때 저는 그것이 특별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밀레니얼 시대의 이런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정말 진정성, 이런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할 수 있는 진정성을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행에 있어서 이러한 말하는 이런 진정성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통성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당시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 외에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붙들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었으며 교회는 우리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왔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진리의 양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생명의 성숙이 정말 없었습니다. 현재 비교해 볼 때.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제가 다루는 것은 저희가 잃어버리고 있고 저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불입니다. 그 불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게 일곱 가지 서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곱 교회가 현재 지금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있는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하고 교회의 정통에서 떨어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하여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안에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장로교회 이런 개혁을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빌라델비아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라델비아는 마지막 교회가 아니며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에 라오디게아라는 마지막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단계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 이런 부흥이 있었던 그런 기준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러한 방면에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어떤 정도에서는 우리가 라오디게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완벽하게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며 제가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불이 그립습니다. 나는 너가 뜨겁거나 차갑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지근해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차갑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 헬라어에서 뜨겁다는 말은 끓고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일제 물 끓이는 그런 보온병 겸 물 끓이는 통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온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65도, 두 번째가 95도, 그리고 가장 뜨거운 것이 208도입니다. 왜 반올림을 해서 210도 이렇게 만들지 않고 왜 208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나 커피를 원하시면 208도에 맞춰주면 항상 208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208도 버튼을 누르면 208도의 온도의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엘든홀은 208도, 화씨 208도였습니다. 오늘날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낮은 세팅의 온도도 에도 저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의 이 뜨거움은 끓고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라 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끓는다는 것은 우리의 혀를 데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좋았던 날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며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은 제가 취하지 않고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엘든홀보다 더 훌륭한, 더 위대한 것들이 주의 회복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와 동의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더 풍부하고 더 부유한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안에 이런 성숙을 말씀드릴 거니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교회의 이런 역사들의 이런 훌륭한 역사들이 저희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뜨거워야 하며 저희는 불타야 하며 저희는 이 불로 가득 차서 이 7배로 강화된 이 영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 안에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은 더 젊은 우리들 중에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40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젊은 청년들이 이 우리가 있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기준이 된다. 표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보다 다른 수준의 회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있는 이 성도들이 교회 회복 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남겨줄 것은 좋은 것입니다. 꾸준하고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통의 길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책을 사서 공부를 조금 해본다면 세상에나 정말 이 신학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단에 관해서 말을 한다면 제가 7월 22일에 교통했던 이 제단에 대한 교통 이후에 제가 이 제단에 관한 더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불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드시는 것에 관하여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연합과 이런 섞임이 있는 것에 관하여 그래서 이런 어제 이 핵심 북가주의 핵심 형제님들에게 제가 그 내용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으로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참새와 이런 우리 믿는 약한 자들이 집을 찾고 이 제단 위에 집을 찾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이 제단은 이 청동의 제단에서부터 지성 성소 안에 금 제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은 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을 이런 염소 같은 재물을 태우고 다른 하나는 향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이 둘은 모두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를 이것이 입구입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말할 때 장막 안에 모든 부유함을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찾을 수 없는 충만함을 참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들이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더 깊은 그리스도의 체험은 이 금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는 이 두 제단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거기에 머무르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의 회복을 위하여 정말 심각하다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사셔야 합니다. 이런 참새들과 제비들처럼 그 집을 잡고 거기에 피난을 가서 거기에 숨고 거기에 거처를 정하며 거기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집을 정하고 절대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제단에 머무르시고 사셔야 합니다. 이 제단을 우리의 체험에 관하여 해석하여 본다면 이 동제단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재물의 실제이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내가 형제님들에게 권유합니다. 당신의 몸들을 산 재물로 바치십시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관적인 객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재물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를 표현합니다.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연합된 그리스도. 그것은 우리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드셔야 하고 하나님은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것들은 그분을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야 하고 섞여야 하며 그분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그의 바울의 머리에는 이것이 이 제단의 이 예표를 머리 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먹이고 그가 낳으시고 그리고 정말 고난을 겪으며 이 인내하여 이 지체들을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들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들, 우리 둘 중 몇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이런 손을 정말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이 미지근함, 차가움, 이런 뭔가를 여지를 남겨두고 그리고 이런 합리화하는 제가 시간을 끝내야 한다면 저한테 멈추라고 말씀하십시오. 아, 15분 정도 더 맞습니까? 이제는 혹시 괜찮으시면 쉬는 시간을 줄여서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두 제단. 제가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 볼 때 우리는 이 부흥의 이런 엔지니어들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저희 노동절 주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3시간 동안 얘기했죠. 첫 번째 새롭게 됨, 두 번째 부흥됨, 세 번째 다시 회복됨. 우리가 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민 훈련에 참석할 때 정말 형제님께서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는 단어는 이 restoration, 다시 회복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밀레니엄이 2000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로버트 구베스의 책을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과 벌에 관한 이 새천년 다가오는 새천년에 상과 벌에 대한 책을 굉장히 잘 쓰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형제회의 이 신학을 더 높은 수준으로 쓰신 분입니다. 그래 그분들의 이런 로버트 고베스라는 이런 작가들의 이런 회복의 이런 분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국 국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선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교회 영국 국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디에 어느 동네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는 이 펜턴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스승님이 되셨죠. 이 펜턴은 우리네 자매님이신 마가렛 바버, 에미 바버 자매님의 멘토가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 에미 바버 자매님은 워치만니의 멘토가 되셨고, 이 워치만니는 위트니스 리의 멘토가 되셨으며, 이 위트니스 리는 저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저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선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돌 위에서 뛰어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연장선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새롭게 회복됨은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열국과 또 교회들이 모든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운명들이 이 다시 돌아오는 이 새롭게 회복되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관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흥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제가 더 격려하고 밀어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과거의 모든 부흥과 이 교회의 역사에 있는 모든 부흥들은 누가 계획하여 이런 기술적으로 일으킨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들과 가장 처음에 부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순복음파, 이 오순절 날들의 이런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젠돌프 이하의 모라비안 형제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책을 한번 읽으셔야 합니다. 전 웬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건 오래된 단어인데 안 넣어. 언제 그 영이 돌아올 때 그 웬스라는 그 영의 출처, 그 영이라는 뜻을 가진 whence the spirit comes라는 뜻입니다. 그 영국에서 있는 이런 위임 받은 것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정한 부흥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이 펜티코스탈 무브가 움직임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도 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부흥이 다시 있기 위해서는 제단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즈라가 그 왕국 안으로 이 전진하여 나갈 때, 이 성 안으로 전진하갈 때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기초를 놓고 근원을 세우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그쪽의 민족을 이끄실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천막을 세우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존재해야 하며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제단이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그룹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배자라는 뜻이었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만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제단은 또한 교통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막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제단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싶다면 그 단 하나의 장소는 제단에 가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사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사망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우리의 꿈과 희망에 우리의 계획들에 사망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곳은 모든 것들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은 판결의 불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끝을 냄을 말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는 이 불은 하나님의 누림의 불입니다. 합병되는 불입니다. 소유하는 이 재물을 소유하시는 불입니다. 그분이 그 재물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불입니다. 그 불이 온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 희생 재물을 드시고 남은 것은 죄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죄가 남습니다. 어떤 것에도 도움이 좋지 않은 죄가 남습니다. 단지 모으기에만 좋은 죄가 남습니다. 저는 이 형제님의 번역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형제님께서는 단순히 죄만이 새 예루살렘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세상에 좋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을 위하여도 좋지 않으며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며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맛, 향기, 그 이 냄새를 누리셨습니다. 이 희생제물이 소비됨으로 나오는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셨습니다. 이 불탄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제단 위에,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둔다면 위선이 없이 그런 채 하는 것 없이 토론과 이런 의논함이 없이 어떠한 조건을 걸지 않고 어떤 것을 남겨두지 않고 안을 때 그렇게 할 때 그 불이 올 것입니다. 사실 그 불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 불은 태울 것입니다. 단지 태울 것입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도록 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전체, 그 모두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만 타고, 반은 타고, 반은 차가운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체의 것을 드시고자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드시고자 하십니다. 시편 110편은 이 하나님 자체가 이 우리의 꾸밈이 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많이 이 제단 위에 남습니다. 어떤 것도 이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사랑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획하고 이 불을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 조건은 불이 오기 위한 선 조건은 살고 주소를 여기에 정하고 집을 거처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집을 정하여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북가주에 있는 교회들의 적어도 어느 무리의 성도들, 적어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직장인, 청년 직장인 형제님들, 또한 더 나이가 드신 형제님들. 그렇게 할 때 오래된 불탐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불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제단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두 번째 제단은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에 연결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제단은 금 제단입니다. 간증 언약궤 앞에 있는 이 금 제단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통로에 이 언약궤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언약궤로 나아가는 싹이 트신 나무로 하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언약궤로 나아가는 길에 위치한 제단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언약 약속의 판에 새겨진 생명의 법으로 예표된 이 약속의 판과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연합되는 이 연합된 그리스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한 사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이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어떻게 여기에 이르는가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향의 제단은 이 동제단은 바깥들에 있는 동제단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높은 수준의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소 가장 성스러운 곳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제단은 연합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표시하시며 두 번째 제단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부활 안에서 영으로 승천하신 우리의 향이 되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는 기도를 위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 제단은 제물을 위한 희생 제물을 위한 장소입니다. 서원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식이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버려집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버려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떡으로 우리의 빛으로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인도합니다. 이 두 번째 제단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중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러한 기도 없이 이 연합 안으로 들어 이 합병됨 안으로 이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도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제단에서 가져가진 불이 이 향을 피우기 위하여 두 번째 제단으로 갑니다. 두 번째 계시록에 의하면 그 불은 그 향을 태우는 불은 주님의 판결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얘기하자면 저는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서원함입니다. 이런 교회에 이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말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멘하고 영감을 받고 만져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이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도록 실천하셔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매 시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번제는 이 매일 아침 나무를 더 넣어서 이 각 희생제물이 계속해서 불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더 불탈 수 있는 나무를 목재를 넣어줍니다. 저는 우리의 서원의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서원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버림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절대적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협함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이런 말장난 같습니다. 이 절대적인 교회 생활하는 교회 생활 안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100%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주의 회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교회를 알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를 알기 원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관용, 참음, 이해함, 모든 것이 관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함이 있고 쇠퇴함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런 타협함이 우리에게도 좀 들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지근함을 우리가 좀 참아보자. 우리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런 교회가, 이런 기독교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관용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용인하였으며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참아왔습니다. 섞임, 혼합도 참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회복이 아닙니다. 제가 알았던 회복이 아닙니다. 저는 회복의 주의 회복 안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하실 수도 있고 경험이 맙을 수도 있고 이 진리가 없이도 그러한 방식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100%를 주님께 고등학교 3학년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 새내기 시절에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는 어린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간증하자면 우리는 그 제단 위에 살았다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테스트가 시험이 올 것이며 이런 세상에 이런 유혹함이 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건 간에 저는 저와 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런 의식적인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 더 괜찮다라는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하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값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서원이 이렇다면 저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건강하고 정상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단 성막 안에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절대적이 않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사람 앞에는 모든 것이 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환경이 작용하며 이런 주변의 이런 환경들이 작용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네. 이제 10시 30분입니까? 제가 쉬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네요. 아시다시만 중국 식푸에서는 10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만났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날들에 살아보았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화장실에는 갔겠지만 100일 동안 쉬지 않고 모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게 한다면 매우 부담스러우시겠죠. 너무 과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단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요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며 누림이며 은혜가 있을 것이며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 각자의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그 요구들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많은 인간관계들을 끊어야 했지만 그것은 부담스럽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집회에서는 이 두 번째 제단에 관해서 기도로 말씀을 머금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정확한 시각에 주님의 주 회복 안에 이런 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먹는 것에 어떻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내 영 안으로 이 기도로 말씀 먹기를 통하여 이 영 안의 흐름으로 들어갔는지 에스겔 47장에서 볼 수 있는 이 흐름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흐름 안에 있으며 이 흐름이 저 안에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